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네요. 다음 주에 제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근심이라는 원어가 그 뒤흔들다 또 혼란에 빠뜨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아주 근심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행동들과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한 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들이 지금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제 헤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은 제자들 사이에 매우 큰 혼란과 근심을 가져왔습니다. 그 제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요즘 이상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걸까? 꼭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못할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 이제 우리 곁을 떠나려고 하시는 건가?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있는 근심이 아니죠.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 혼란이나 또한 근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을 마중 나가기 위해 공항으로 나가면서 태훈 집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2주 전에 태훈 집사님이 태국으로 출발하는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던 중에 한쪽 엔진이 고장이 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한국 상공에서 3시간을 비행기를 돌고 기름을 다 소진해야지 다시 인천공항에 태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엔진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시 착륙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집사님이 제가 운전 중인데도 이런 거 뉴스 보셨냐고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실제로 뉴스에도 보도가 된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계실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정말 이제 천국을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비행기 기내에서 사고가 났을 시에 우리 비상행동 지침 같은 경우도 가르쳐주잖아요. 보통 저희들 잘 듣지 않죠. 그런데 그날은 너무 선명하게 잘 들렸다는 것이죠. 요즘 유독 비행기에 대한 사고의 소식들이 많잖아요. 저 또한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면 또한 그 자리에 그 태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한국 상공에서 3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그 자리에 다시 내려왔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렇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거나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고 어쩌면 내 인생이 이제 불행해지는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죠. 제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뒤흔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행동들은 그들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근심을 극복하는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인데 우리 1절 제가 방금 읽었지만 우리 다 같이 1절 끝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인생에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임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근심할까요? 왜 마음에 근심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지 못해서입니다.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안에 있는 근심의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 안에도 근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근심의 이유가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진짜 근심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더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기를 원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난다고 하시고 그들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근심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내가 주인이 돼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로 만들어진 내 삶 자체가 때로는 짓밟혀지는 것, 다른 이들로부터 조롱받게 되는 것, 내 마음에 나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두가 근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회복할 때, 나를 인도하심을 믿을 때 그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4개월 동안 주님이 한숨에 주신 한 가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늦게 이 9층이 계약이 된 것도, 7층을 계약하면서도 온전히 그 7층에 계약하려고 했던 공간을 다 계약하지 못하고 일부분을 계약하게 된 것도, 그리고 ECT 공간에 다른 교회가 갑자기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하신 것도, 그래서 상담센터의 시간이 중간에 쉬지 않고 4층으로 오기까지 교육을 계속할 수 있었고 상담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돌아보면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영아, 봤지?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일은 내가 하려고 하였고 내가 인도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지난 4개월의 시간을 통해 주님이 한 가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11절에서도 나옵니다.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 지금까지 4개월 동안 행하였던 그 일을 통해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또한 우리 안에 근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믿음은 단지 근심을 극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가진 그 믿음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죠. 한수배 지난 7년의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숲을 통해 더 놀랍고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기대하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길을 찾을 때 근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1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 길을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2절과 3절에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그 길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다시 질문한 것이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 근심의 이유를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길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길을 찾기 위해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지금도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공부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어떤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캄캄하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정말 내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기를 바랄 때가 있죠. 그래서 그 길에 온전히 서 있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어제는 제가 지난주 광고를 좀 못해드렸는데요. 이충원 전도사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충원 전도사님답게 결혼식을 하시더라고요. 엄청 웃기고 하여튼 뭐 요란하게 결혼식을 하시던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도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이 길을 찾기 위해서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여 결혼하지만 그들의 사랑을 통해 두 사람은 참 행복의 길을 찾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서로 희생해야 되고 또한 섬겨야 되고 서로의 다른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서로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때로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참 근심이 있는 이유 바로 길을 찾지 못해서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찾지 못하겠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또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길, 진리, 생명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는데요. 그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거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을 찾아보셨습니까? 그 길을 찾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길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상하게도 길을 찾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길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았던 많은 길들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이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근심들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 길 안에 거할 때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길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성경기관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에겐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죠. 교회 장소 이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중에서도 성경기관 공부를 이어왔고 지난 주일과 수요일에 이제 모두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아주 창대하였지만 끝은 그 자리를 다 지키신 분은 조금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우리의 인생에 길을 찾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길을 찾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하나도 그냥 쓰여진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길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는 근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구하면 되었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근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구하여도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근심에 빠졌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의 이유는 구하는 대상이 온전히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심의 이유를 아주 잘 쉽게 해결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물질에게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즉각 저에게 응답해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거든요. 돈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근심의 문제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또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돈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으로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서 더 이상 예수님께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근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줄여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일전에 설교 때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8장 26절 말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연약함으로 가득할 때, 여러분 정말 힘들 때 기도가 나오십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해야 될지 기도가 나오지 않죠. 기도할 힘도 없을 때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근심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 살아 움직이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성령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도 예수님도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근심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근심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때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 4개월 동안 무엇보다 부족한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보의 기도는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한숲을 위한 기도였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참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지금의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한숲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들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한숲에 있는 근심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